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만큼 우리 대적 마귀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이 가서 커피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동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서서 그 카페 가서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구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막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그와 동등하게 우리 목숨을 다 걸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만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은 가만히 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결과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구원을 막는 그 존재가 누구냐, 대적 마귀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적 마귀는 뭐 불 달린 지옥에서 나온 어떤 사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바로 죄인인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시를 받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이 땅을 살다 그대로 죽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먹고 잘 살고 잘 입자 그리고 죽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자 이 구도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이렇게 별로 흉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기서 어려운 삶에서 예수 믿고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결말은 결국 시들쓴 열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의 우애에서 이제 풍요롭게 살고 남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너 남들도 도와주고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는 것만은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 상태에서 선행을 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전부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전부 바꿔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버리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전부 지워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고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가 이 길로 나를 인도하는데 이 내가 이 길을 따라 나서자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너 돈 그거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나 이거 헌금하면 내가 뭐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헌금을 한 감동을 무시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썼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당시 그 돈을 쓰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곤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풍요로운 돈이 여러분에게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생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헌금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서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놀러 가면 되는 것이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은 여기서 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더 풍요롭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 세상적인 생각, 집착 이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구원을 받으러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선 분이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적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이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너 살 것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옳담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대적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 원수 마귀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점차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내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룰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에 나온 목적도 바로 이것을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딴 곳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그 원수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냥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면 다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옆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러 구원받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인도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대적하는 그런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긴 시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우매한 사람인 것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적이 어디 어떻게 누가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은 바로 우리 내 자신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대적이 하는 일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 나오더라도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결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입는 거지만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대적을 확실히 알아야 이 전신갑주도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옛생각들, 이 세상생각들 이것이 바로 나를 파멸로 이끄는 나의 원수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전부 이런 복음에 반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네들이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생각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연 그러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 즉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을 능히 대적해서 이겨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가슴을 막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말씀의 뜻을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4절 읽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즉이 뭡니까? 그런즉은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우선 취하기 이전에 자세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야 되겠죠.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어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신상태가 해이한 상태죠. 전쟁에 나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려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장을 하든지 칼을 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워있거나 드러누워있거나 앉아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워있는 모습이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죠. 강대상의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이고 또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강대상에서 한 말 이해했느냐 이게 물어봤을 때도 그때도 그냥 묵묵부담이고 뭐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아니면 앉아있거나 엎부러져 있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서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안 들리면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서서 경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말씀 듣고 안 들리면 내가 듣고 또 듣고 또 모르면 내가 묻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딱 들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못 듣는 거지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들리는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안 들리면. 주님 저는 이게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모양인데 귀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가 열리게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자기 자신 원치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도울래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제가 안 들린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은 설라고 하는 것이죠. 누워있고 안 들려서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인도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말씀을 접할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몸은 누워있고 자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너에게 무장을 해야 대적한테 이길 수 있다. 누워있다는 건 이미 대적한테 져가지고 패잔병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군사로서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원치 않고 나는 안 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않는 사람은 살려놔도 다시 죽어요.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서서라는 의미인 것이고 서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똑바로 서야 계속 행진할 거 아니겠어요. 서지 않고 누워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다는 얘기는 드리려고 열심히 내라. 안 들리면 더 열심히 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드리려고 항상 귀를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서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옛날 사람들은 옷이 길었기 때문에 이걸 간추리기 위해서 꽉 붙잡아 맨다 그러죠. 허리띠가 온 너풀거리는 옷이나 장식들을 단정하게 여미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 옷을 입었을 때 허리를 띠어야 그 긴 옷이 딱 너풀거리는 것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즉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을 대적하기 위한 그 조치로서 무엇을 해야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갖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분 이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 끝나고 같이 얘기를 나눴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뭐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 문자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연단을 받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여러분 안으로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 가지 교리가 복잡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을 허리띠를 하나로 여미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연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모든 어려운 복잡한 생각들 바로 이 생각 안에 다 간추려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벗어난 행동들 아, 나 집으로 가야지 하게 되면 진리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길에 어긋나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 먼저 여러분 진리를 허리 띄어서 복잡한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들, 머릿속의 생각들 이 진리의 띠로 전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진리의 띠를 띠고 따라 나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들은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한 줄,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안에서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들은 전부 마귀의 생각이니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길을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요소가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그 요소로 버려야 되는 거죠. 진리로 허리띠를 띄게 되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쉽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들어온 여러분의 세상 생각들이 전부 이 여기서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거, 맞는 거, 버릴 거, 취할 거,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의 흉배. 자, 에베소서 6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가슴을 막는, 흉배는 가슴을 막는 갑옷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신 갑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59장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자, 여기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이라는 것이 흉배죠. 흉배. 의로 흉배를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사도바울의 얘기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무장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하게 장성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무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죠.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기 의는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이 있는 건 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고침받은 그만큼 네 안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이다. 너의 참다운 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두 종류의 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자기 노력을 해서 얻어낸 자기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여러분들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했으니까. 의가 그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내가 교회 나온 것의 의로움, 내 교회 나와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봉사한 것의 의로움, 헌금한 것의 의로움, 기도한 것의 의로움, 금식한 것의 의로움, 이게 전부 행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거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것을 의롭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라고 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그런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은 죄인의 일이지 의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열심을 내는, 죄인들이 열심을 내는 열심을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회개시켜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의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해서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일을 하긴 해야 되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움이 생기면 자기 의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움으로 바뀌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무엇을 위해서 봉사한 거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거야? 이렇게 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운 것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 교정받고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움을 가지면 우리는 가슴에 철판이 된 것처럼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공격해도 이 사람의 이 의로움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사단이 어떻게 시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면 의로움 자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부인과 드러너 집사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이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뭐 휴가 갔다 온 사람이 누구고 또 뭐 드러누웠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추적해서 신원조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드러난 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미리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연단을 겪는 과정인 것이고 고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돌이켜 회개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드러났던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보상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휴가 갔다 온 분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일했는데 보상도 없고 힘들어서 일하고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뭐 목사님이 얘기 잘 들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한편으로는 분도 났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하고 어긋나네 이거 내가 마다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도 분내는 거 드러넘는 것도 드러넘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집사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마다들이 되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 이런 회개의 마음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를 띄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예수의 진리의 말씀에서 연단을 받아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이 불평불만한 것을 해서 회개를 하고 나에게 봉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남들한테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뭐 잘못한 우리는 다 잘못하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돌이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들어오는 자신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침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돼서 고침받게 되면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한다는 사실은 확고하게 섰고 회개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흉배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런 얘기는 그렇게 너의 의로움으로 무장됐던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권면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 의로움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조명받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한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져가지고 하나님 보기도 싫어가지고 제껴놓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네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들은 만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지금 여기서 있는 이대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옷 입고 뭐 좀 간신히 연명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대로 먹고 살고 있다가 난 죽으면 돼. 죽어서 천국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굴종하고 압제당하고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더 흉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일어나서 싸워서 전쟁하라고 목숨 걸고 전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하나님께 평화가 오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화평은 지금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진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지금 요새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하고 뭐 틀어지면 뭐 전쟁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퍼주고 퍼주는 것도 모자라서 저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가만히 있고 삶은 뭐 무슨 대가리라고 얘기도 가만히 있고 아주 그냥 비위 맞추면서 이렇게 하고서 아, 전쟁은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먹혀버리죠.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것은 지금 이대로 굴종하면서 비참한 삶을 죄 있는 살다가 죽으라는 마귀의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말에 나라가 이 한일합방 될 때 이완용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아무리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월남전에서 자유월남이 패망하고 자유공산월맹이 승리를 했죠. 그때 자유월남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제 2위를 했는데 그 사람도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우리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공산통일 됐잖아요. 한일합방 때 일본에 우리나라가 먹혔고. 그렇게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먹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면 전쟁을 피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굴종하는 생활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지금 전쟁이 힘들다, 어렵다, 길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계속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루하루 팥죽 먹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말씀을 거절한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원수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쳐야 물리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물리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전쟁에서는 필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 따뜻하다, 아늑하다 뭐 이렇게 나태한 생각 가지고 들어 누워있다가는 언제 도적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강탈해 갈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노예로 삶을 그때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평화는 전쟁 후에 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과 별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에서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게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 누가 보호해야 안전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백으로서 보호해주면 안전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의 복음을 신발로 신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으로 신는다는 얘기는 걸어가기 위해서 신을 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평을 이룬 사람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의의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거기서 탕자가 먼 나라에서 가서 굶어 죽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와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준 것이 뭐냐면, 누가 보면 15, 22, 23 맞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제일 좋은 은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처음이라는 얘기죠. 제일 좋은. 프로토스라는 얘기, 프로토스. 제일 좋은 옷은 얘기는 프로토스가 제일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락지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발에 신을 신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처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단계가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완전히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 체험적으로 의로움이 내 안에 쌓이게 하고, 쌓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의로움을 가지고 남들한테 전하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신갑주를 입히는 것도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전부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차 장성한 자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각자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자라남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서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내가 어디 모르는 부분을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더 열심히 내서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싸울 때 누워있어 들어놓아가지고 저쪽 TV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게 됐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내가 거치고 그 뒤로 내가 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진리의 띠를 여러분들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이제 길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의가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고침받은 부분이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이 취해서 결국 우리가 대적을 완전히 물리쳐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악한 생각들 다 물리쳐서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